이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87페이지 정도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뒤에 있는 사도행전 1장 8절 그리고 2장 1절로 4절 말씀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2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해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형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제가 섬김의 예배 때도 퀴즈를 해봤는데 혹시 이미 들으신 분들은 침묵해 주시고 혹시 섬김의 예배를 안 들고 오늘 본 예배 들으신 분들이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맞추면 그 예나 성도가 첫 돌인 줄 알고 있는데 예나를 깨달을 수 있는 축복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군에서 사용되어지고 있는 무기 중에 가장 비싼 무기가 뭔지 아시는 분? 성민이, 성민이는 그런가? 전함, 복음을 전함, 전투함 배. 알고 보게 웃어야 되는데 혹시 다른 분들요? 무엇인지 아십니까? 대현이가 손을 들면 분명히 누가 미리 알려줬거나 아니면 대현이가 손을 들었어요. 자, 요즘 뜨거운 대현이 말해보세요.
항공모함. 네? 항공모함.
내가 누군가 말해줄 줄 알았어.
진짜 안 말해줬어요.
근데 이게 질문이 아니고 항공모함 값이 얼마냐 이걸 물어보려고 그런 거예요. 항공모함이 제일 비쌉니다. 항공모함이 지금 비싼 게 주희야 너 옆에서 뭐하니?
아니 그게 뭔지 몰라서.
저 대현 형제 그 항공모함 값이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2조.
2조?
네.
2조. 2조가 얼마나 큰 돈인지 저 청소년들 배웠죠. 만 원짜리를 바꿔서 매일 만 원, 2만 원, 3만 원, 4만 원 제가 평생 죽을 때까지 세도 2조는 못 센다고 했죠. 그래서 2조라고 하는 돈 여러분 정종 회장님이 돌아가실 때 자산이 2조였는데 2조는 얼마나 큰데 여러분이 100년 동안 만 원을 쳐가지고 다 셀 수 있으면 준다고 하면 여러분 100년 동안 2조를 못 셉니다. 그 정도로 만 원, 2만 원, 3만 원, 1275만 원 뭐 이렇게 세자를 못 셉니다. 이렇게 돈이 많은 정도가 2조인데 2조면 제가 질문을 했겠습니까? 항공모함 값이 얼마인지 아세요? 약 10조 정도. 놀라시죠? 10조 정도. 자, 약 300m 거리가 길이죠. 비행기로부터 한 50대 정도까지를 정착할 수 있고 거기에 군인이 몇 명 정도 근무한지 아세요? 항공모함에 근무하는 군인이 몇 명일까요? 성원이 어디 있어요? 성원이야. 그 항공모함에 근무하는 군인들이 몇 명 정도 될 것 같아요? 대략.
아, 저는 그런 거 잘 몰라요.
아, 그냥 맞아. 어차피 틀릴 줄 알고 물어본 거야.
아, 5,000명
정도
됩니까?
어?
5,000명 이상? 제가 잘 몰라요.
근데 정답인데? 어떻게 알았어요? 아 그냥 틀리는데 맞은 거예요? 남자의 감. 어 남자 뭐 대단하다. 그 감을 예수님께 쓰면 너무 위대하다는 얘기야. 5천 명의 군인이 그 근무를 합니다. 어마어마한 그 저기 위력이죠. 이 항공모함 딱 하나 뜨면 비행기 모든 정거 레이더 미사일 모든 걸 해서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위력이 있다고 하는 항공모함하고는 비교도 안 될 위력과 능력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성령님이십니다. 아, 안 믿으십니다. 성령님하고 항공모함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성령님이
이깁니다. 성령님이 한번 불어보면 배가 항공모함이 뒤집어져 가지고 쓸모없게 되어버립니다. 이 성령님의 능력은 여러분이 생각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생각에 훨씬 위대한 능력과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지간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이 오게 되는데 이 성령 오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능력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오순절이 임하기 전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대로 최초로 성령이 이제 각자에게 임했는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성령님은 어떻게 역사를 했냐면 특정한 개인이나 특정한 그룹에 잠시 임했다가 떠났어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 이후로 성령님의 역사가 조금 달라지는데 어떻게 달라지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각 개개인들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으로 존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그 성령님이 얼마나 능력 있는 분인지도 여러분 알고 계세요? 걸요. 저도 잘 모르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고 큰지를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성령의 능력과 이 하나님의 기적의 관계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래서 오늘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 성경에 나타나 있는 성령의 능력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아서 계속 성경을 연구하면서 계속 파악했는데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10개로 잘랐어요. 제가 막 책을 쓰고 싶은 막 이렇게 충동이 일어날 정도로 성경에 나타난 성령의 능력들 이거 아직 제목이 없을 것 같은데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10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제시해주면 여러분들이 진짜 성령님이 얼마나 능력 있는지 이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한번 관찰해 보십니다. 첫 번째는 성령님은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창세기 1장에서 1장 1절로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창세기 첫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신 성령이 수면에 운행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고 3절에 보면 드디어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성경을 잘 알고 이미 혹시 이런 부분에서 일찍이 성경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만 창세기 1장 1절 2절 3절에서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발견한 것을 아마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뭐냐? 성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비롯해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할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여러분 우주는 절대 우연이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하에서 됐습니다. 절대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부 하나님이 이것을 계획하셨으면 이제 성자 하나님, 우리가 성자 하나님을 예수님이라고 부르시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알듯이 2016년 전에 오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2016년 전에 태초부터 영원 전부터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존재하고 계셨어요? 로고스, 말씀으로 존재하셨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면서 이 말씀이신 하나님 로고스를 이야기한 다음에 그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게 뭐냐면은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고 태어나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인 것이죠.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은 2016년 이전부터 영원 전에 뭘로 존재하셨냐면 말씀으로 존재하셨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 중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이르시되라고 했을 때 이 이르시되 가라사대 말씀하셨던 분이 다 예수님이신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빛이 있으라 딱 선포하십니다. 자, 계획하셨습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성령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계획과 말씀을 받들어서 어떻게 되냐면 성령님께서 빛을 그대로 창조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 계획하신 분, 말씀하신 분, 성취하신 분.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바로 이 우주 만물, 저희들을 비롯해서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을 성취시키고 직접 창조하셨던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성령님의 능력이 이렇게 위대합니다. 이렇게 위대합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나요? 혹시 나는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나요? 나 같은 사람이 뭐라 될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나에게는 지식이 없나요? 나에게는 돈이 없나요? 나에게는 건강이 없나요?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성령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만큼 능력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해도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계획하시면 여러분 모든 것을 소유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 누구냐? 우리 성령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이 구원에 있어서도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의 아들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을 받도록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셨습니다. 구원의 역사로 성삼위일체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냐?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에게 가서 십자가에 죽고 피 흘려 죽고 죽은 사람만이 부활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피로 그다음에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은 누구냐면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시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었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으셨어요. 피를 흘리셨어요. 그렇다면 이제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역사를 주고 죽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시키는 이 능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9절로 21절에 보면 그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세워서 온 우주 만물에 주가 되게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안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령님의 능력은 어떤 능력이냐? 죽은 자를 이렇게 세우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죽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인격이 죽어가고 있나요? 아니면 여러분의 사랑이 죽어가고 있나요? 주님에 대한 열망이 사라져가고 있나요?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우리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여러분 죽은 자로 일으켰던 성령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을 충분히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도 성령의 능력이 얼마나 크게 나타난지 아세요? 요한복음 3장 5절과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없다. 여러분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누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구원의 복음도 깨달을 수도 없고 죄인이 의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잖아요.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이 이해가 되고 그것이 믿어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주라고 시인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모든 역사는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성령이 도와주지 않으면 죄인도 의인이 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복음을 그렇게 전해봐도 어떤 사람은 성령이 역사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한다 하면, 어떤 사람은 그렇게 복음을 알고 예수님을 알려도 아직도 성령님께서 역사를 안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 구원의 확신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 없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 오늘 본문에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성령이 오면 이게 너희가 능력을 받게 되는데 너희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이게 뭡니까? 우리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죄인이 구원받을 수도 없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하려고 하니까 전하다가도 힘이 듭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에 함께하면, 복음을 전하면 그 성령의 역사 때문에 죄인들이 의인되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로 믿게 되고 십자가 앞에 무릎 꿇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 모든 구원의 역사의 중심에 무엇이냐? 성령님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네 번째로 여러분, 이 성령님의 능력은 어떤 능력이냐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에 보니까, 왜냐하면 우리로 하여금 인격의 열매를 맺어가는 능력이 있어요. 자, 갈라디아서 5장은 이런 내용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육신의 열매를 맺고, 성령을 쫓아가고 성령의 살면은 성령의 열매가 맺는데, 이것을 다시 분석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육신대로 살면은 형편없는 인간이 된다. 어떻게 되냐? 맨날 투기하고 음란해, 도덕질에 남 회방하고, 그 다음에 분리시키고 부정해, 온갖 악한 것들, 이 세속적인 것들을 다 사랑하게 되는 것 때문에 육신의 지배를 받았을 때, 그런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되면 사람 어떻게 되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이런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너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럼 결국 성령의 열매가 맺게 되면, 이 열매가 맺게 되면 이 열매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데, 성령의 열매는 어떤 거냐? 우리의 인격, 정말 좋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우리 인격을 성숙시켜 주시는 성령, 그리고 우리를 더 나쁜 사람이 되게 만드는 것은 육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기 참 예수님을 믿고 참 노년까지, 나이 드셔까지 67세까지 예수님을 믿어가고 있는 분들 참 복이세요. 복.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딱 나가서요, 세상 사람들 봐보십시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여러분 인격이, 나이가 먹으니까 인격이 성숙하고 더 자라가는 것 같죠? 아닙니다. 나이, 세상 자연인들이 되면은, 예수님 모르는 자연인들은 나이가 들어가면 철이 들고 다른 사람 배려주는 이런 것 때문에 더 나이스해 보는 거지, 실제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성경이 말하는 진짜 인격은 여러분 나이하고 상관없이 이 인격은 어떻게만 자라냐면은,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야만이, 성령님의 터치가 있어야만이 사람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격을 소유하게 되는 거죠. 일반 보통 사람들, 종교만하고 일반 사람들의 인격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인격을 소유하려면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냐? 우리의 인격을 성장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성령님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냐면 관계 능력도 가지고 있어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너희가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그랬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딱 그러면서 바로 나온 내용이 뭐냐? 바로 이어서 따르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이야기했고,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를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주인과 종의 관계를 이야기를 했어요. 자, 성령이 충만하면은, 성령이 충만을 이야기한 다음에 남편들은 아내를 깊이 사랑해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자신을 준 것처럼 사랑해라, 그 다음에 아내들에게는 남편에게 순종해라, 교회가 주님께 순종하는 순종해라, 자녀들에게는 부모에게 공경하라고 했어요. 자녀에게는 뭐라고 했다고요? 네? 자녀에게는 뭐라고 했다고요?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고 했습니다. 예, 부모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자녀들을 주의 교양과 훈계를 잘 가르치라고 했죠. 그러면서 이 종들, 뭐라 했냐면 그때 직원들은 상사에게 아주 충성하고 성실하게 하고, 그 다음에 주인들은 종들에게 정말 인자함을 가르쳐야겠어요. 그러면 보세요. 왜 성령 충만을 이야기하다가 남편과 아내, 자녀와 부모와 자녀 문제 그리고 직장 상사와 직원들 간의 관계를 왜 갑자기 이것을 이야기를 했을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남편의 순종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꼬라지가 충만하고 성질이 충만하고 육신이 충만한데 남편이 뭔말 하면은 아 예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소방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됩니까? 안 되죠. 당신이 손 잡고 밥이 없어 왜 자꾸 물러갔다 당신이 알아서 먹어요.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아가씨들 그렇게 안 할 것 같죠? 나이 먹으면 절대 나는 그 남편에게 그렇게 안 할 것 같죠? 중요한 건 여러분 엄마들도 예전에는 다 안 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은 하잖아요. 여러분 남편들 그리고 앞으로 남편 되실 분들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지 않는데 아내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여러분 사랑하게 될 것 같아요? 안 됩니다. 안 되니까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그저 그냥 집에만 있는데 밥 먹었나? 얼른 찾아? 밥 주라? 그러면서 오면은 아무 대화가 없고 분명히 부부는 맞는데 법적으로 부부는 맞는데 행동으로 보면은 부부가 아닌 것처럼 왜냐면 남처럼 지내. 어떤 사람은 방도 이 따로 쓰시고 있는데 어떤 건강의 문제나 그 다음에 어떤 특별히 잠 어떤 수면의 어떤 특별한 상황이나 아니면 기도의 어떤 특별한 상황 때문에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 따로 잔다는 것은 부부가 난 네 보기 싫으니까 네 혼자 자고 나는 내 생활을 자라고 이렇게 나눈 부부를 말하는 겁니다. 따로 씁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을 대한 주님의 방법으로 자녀들을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대로 잘 양육을 하려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요. 몇 가지 딱 열이 나면 안 된다니까요. 자녀들 여러분도 경험해보지만 여러분이 성령 충만 안 하고 막 무신 충만하고 혈기가 충만하게 되면 부모님이 뭐 말하면 예 그렇게 했습니다. 예 아멘. 그래서 부모님 뭐 말하면 공부해라. 예 10시간 공부해라. 예 아무것도 안 먹어야 되나요? 웃지 마라. 아 예. 그렇게 성령 충만하면 된다니까요. 그런데 육신 충만하면 나 죽어볼라요? 이렇다니까. 나 차라리 죽어볼라요? 나 굶어 죽어볼라요? 이렇게 나옵니다. 직장 상사에게도 성령 충만하면 주님께 대답합니다. 그리고 직원들을 대하고도 성령 충만하면 정말 내 자식이요 내 형제요 자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관계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이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능력까지 있냐면 인간관계를 좋게 만들어준 관계의 능력도 있습니다. 그래서 평안에 미는 줄로 성령이 하나님을 힘써지키라 이런 말씀을 했죠. 여러분 성령님은 또 어떤 능력이 있는지 아세요? 성령님은 치료의 능력도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9절에 보면 12장에는 성령의 은사에 관한 장이죠.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무슨 은사 무슨 은사인데 12장 9절에 보면 성령을 통하여 병 고치는 은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 그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님은 뭘 할 수 있다? 치료의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치료의 능력이 있어요. 치료의 능력. 자, 우리가 예수님께서 공생애 살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을 치료했습니까? 그 성경에 베드로며 그다음에 사도 바울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환자들을 치료했습니까? 그래서 치료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보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야기할 때 그 예수님의 이름이 뭐냐 어떻게 되면 성령의 충만이 성령의 능력이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고 딱 들어가서 그 영혼에 딱 이 임팩트가 딱 되어지면 그 사람이 치료가 됩니다. 어떤 치료가 되냐? 못된 인격도 바뀝니다. 심리적인 것도 바뀝니다. 맨날 두렵고 염려하고 걱정 근심이 있던 사람도 성령님께서 딱 터치하면요 바뀝니다. 안 믿으세요? 맨날 부정적인 사람이 성령님이 딱 터치하면 긍정적인 사람으로 바뀝니다. 세속적인 것을 추구하던 사람이 성령님께서 딱 터치하시면 이 사람이 거룩함을 추구합니다. 심지어 육체적인 어떤 질병이 있는 사람도 성령님의 역사가 딱 임팩트 역사를 하면 육체적인 질병도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의 치료에서 재밌는 이야기 제가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굉장히 성령 충만해서 많은 사람들의 병자들을 고쳤죠. 표현을 썼냐면 사도 바울이 쓰고 있는 선수건을 만져도 귀신이 나갔다니까요. 사도 바울이 쓰고 있는 선수건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놔보는데 어떤 사람이 가서 그걸 만졌더니 귀신이 나가고 자기 병이 걸렸는데 그 만지니까 병이 나와버렸어요. 저도 그런 능력이 있어가지고 선수건을 빅토리아에다가 마음껏 뿌려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만지면 다 이렇게 병들이 치유하거든요.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저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혹시 저한테 그냥 선수건 달라고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도 바울이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딱 어떤 귀신 들린 자를 딱 쫓아내니까 어떤 사람이 딱 그걸 보고 예수님의 이름을 하면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귀신이 나가는구나 이렇게 알았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범인에게 성령이 없다는 것을 몰랐죠.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의 이름이 효과를 나타내려면 성령님이 있는 사람이어야 되고 성령의 능력이 있는 이 능력이 나가야 예수님의 이름이 합쳐져서 이 그 효과를 발휘하게 되는데 예수님을 전혀 안 믿는 불신자가 사도 바울을 딱 보고 흉내를 내고 귀신 들린 사람에게 예수 이름으로 명한 귀신아 나가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 귀신 들린 자가 딱 그 사람을 돌이켜보더니 뭐라고 한다나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 사람을 얼마나 귀신 들린 사람을 때려버렸는지 이 사람은 거의 반죽게 됐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이 뭐냐면 성령의 능력과 합쳐졌을 때 바로 예수님의 이름도 능력 있게 되는 거고 예수님의 이름과 성령이 함께 돼야 이게 효과가 있게 된다는 거죠. 여하튼 성령님은 어떤 능력이냐면 우리의 인격적인, 심리적인, 정신적인, 정서적인, 육체적인, 영적인 모든 영역에 있어서 치료의 능력이 되십니다. 여러분 일곱 번째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또 어떤 능력이 있냐면 환경을 변화시키는 능력도 있어요. 사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엄청나게 얻어맞았어요. 거의 반죽게 됐어요. 감옥을 넣는데 가장 깊은 데다 넣었다고 했습니다. 가장 깊은 데면은 철문이 네 개가 있습니다. 네 개. 네 개가 있기 때문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안에 복음 전하다가 엄청나게 얻어 터져가지고 피 철철 흘리고 있는데 그 안에서 깜깜한 빛도 안 들어오는 거기서 사도 바울과 신라가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더니 갑자기 지진이 일어났어요. 땅이 흔들리더니 거기에 있던 죄인, 죄수들이 전부 있던 그리고 권인도 있던 거예요. 모든 옥문들이 전부 다 무너졌어요. 죄수들이 다 나가버려요. 이것을 봤던 간수가 자기가 책임이 지키는 건데 죄수들 다 나가서 어차피 나는 죽었다고 생각해서 자기가 자살해서 죽으려고 하니까 사도 바울 죽지 마라 우리 여기 있다. 그러니까 이미 찬양을 들었잖아요. 기도도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간수가 선생님들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여기서 나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간수와 그 가족이 다 구원받아가지고 빌립보 교회가 탄생된 거 아닙니까? 빌립보서의 배경이 되는. 자 이것을 보면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이런 상황을 보면 성령님은 우리의 환경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집안에 우울한 분위기가 있나요? 집안에 부정적인 분위기가 있나요? 집안이 막 좀 이상한 분위기가 있나요? 아니면 여러분 주변에 막 그 세속적인 이상한 분위기들 있나요? 여러분들 막 힘들게 하는 막 악한 이것저것 있나요? 여러분 성령님은 여러분 환경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또한 에베소서 6장 17절에 보면 성령님은 어떤 능력이 있냐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능력도 있습니다. 여러분 6장 17절에 뭐냐면 너희는 저 영적 전쟁을 할 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가야 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성령의 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왜냐하면 사단이 유혹할 때 비록됐을 때 말씀하실 때 말씀으로 이겼잖아요. 하와는 말씀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지면 아담은. 근데 예수님은 말씀으로 사단을 물리쳤어요. 그런데 이 성령의 검이 뭐냐? 그러니까 이 말씀, 하나님의 이 말씀이 능력이 있도록 악한 영들을 이길 수 있는 이 능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이 성령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가지고 악한 영들에게 딱 하게 되면 악한 영들이 전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물러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어떤 능력이 있냐면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능력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아홉 번째는 어떻게 로마서 8장에 보면 기도의 능력도 있어요. 어떤 기도의 능력이냐면은 우리가 막 기도를 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같이 내체가 우리가 기도할 때 막 같이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막 성령님이 기도 제목을 주세요. 그래서 막 우리가 미처 기도하지 못한 것까지도 성령님이 막 역사를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 제목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적으로 막 기도를 하려면은 왜 이렇게 기도가 안 되고 기도가 어렵고 그러잖아요. 근데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성령의 역사가 하면은 기도가요 술술술술술술 나오는데 기가 막히게 기도가 나온다니까. 이것을 기도를 많이 해본 사람들은 이걸 경험한 사람들은 압니다. 그걸 알아요. 제가 읽은 책 중에 어떤 사람이 자기 사원한테 내가 잠깐 기도를 하고 30분만 기도할 테니까 30분 지나면 노크를 해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 종이 딱 들어가려고 해서 문을 살짝 열어보고 봤더니 주인이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 방해를 할 것 같아서 노크를 안 했어요. 그냥 돌아왔어요. 한 시간이 지났어요. 그리고 또 한 시간 지나갔고 또 이렇게 가니까 그때도 막 떠오르면서 너무 기도하니까 이거 어떡하지? 노크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했어요. 갔어요. 세 시간 만에 돌아왔어요. 이제는 보면은 마음 힘들 것 같아서 밖에서 아예 노크를 한 겁니다. 세 시간 지나서 30분만 놀아야 되는데 세 시간 지나서 주인님 시간 됐습니다. 딱 그러니까 주인이 딱 옷을 다시 딱 입고 차를 입고 딱 나오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벌써 30분이 지났나? 이렇게 그런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30분 동안 열심히 기도하는데 자기가 3시간 기도한 줄 압니다. 그래서 돌아보면 30분밖에 안 했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면 성령님은 기도의 능력도 있으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기도 제목이 끊임없이 계속 기도 제목을 줘가지고 뭐 계속 기도 제목이 나와요. 저는 경험해보고 많은 사람들도 경험해보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성령의 능력은 어떤 능력이냐면 요한복음 16장 26절에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고 했어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한다고 했어요. 성령님은 어떤 능력이냐면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 성령님께서 아니야 그 길이 아니야 너가 가야 될 길은 주님 원하는 길은 이 길이야 그러면서 항상 우리를 세속의 길로 죄의 길로 잘못된 길로 가게 한 게 아니라 우리를 의의 길로 주님이 기뻐하는 길로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분 누구냐? 그분이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이 우리를 뭐냐?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인도의 능력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을 받고 성령을 좇아 행하면 우리 인생은 잘못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의의 길로 진리의 길로 하나님의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에 잘못될 수가 없어요. 왜 잘못되냐? 성령의 인도함을 받자고 자기 생각, 자기 방법, 세상의 길로 가니까는 뭐냐? 상처받고 나중에 쓰러지고 힘들어서 내가 왜 그랬지? 왜 그러겠냐? 성령의 인도함을 안 받았어 그런 거죠. 성령님은 인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자, 이 이외에도 성령의 엄청나게 많은 성령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령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 아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주님이 네 가지를 명령했습니다. 이 성령에 대해서 네 가지를 명령했는데 두 가지는 해야 될 것과 두 가지는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이 네 가지를 명령하셨습니다. 그럼 이것을 정확하게 알면 여러분 거의 신학교에서나 들을 수 있는 성령은 거의 강의가 되고 있는 건데 여러분 잘 들어보시고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주님은 네 가지를 명령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에베소서 5장 18절에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성령 충만은 뭐냐면 이거죠. 그 사도 바울이 그 예를 들었죠. 술을 먹으면 이 술의 영향을 받죠. 이렇게 마약을 투입하게 되면 마약의 영향을 받죠.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죠.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 긍정적인 명령에서는 갈라디아서 5장 16절 뭐냐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랬습니다. 너희 육신의 방법대로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지 말고 그러면 육신의 열매만 맺어서 형편없는 인간이 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삶을 사니까 성령을 쫓아 행하고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살게 되면 너희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인격도 성숙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니까 성령을 쫓아 행하라. 제발 육신대로 살지 말고 성령을 쫓아 행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부정적인 차원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라고 했냐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죄인데 성령의 소멸은 이겁니다. 부모님이 이것 좀 이렇게 하지 그러면은 싫어 안 해 이렇게 하고 거절해버리는 것을 같아서 성령을 소멸합니다. 눌러버리는 거죠. 성령님이 또 말씀을 하는데 그냥 반항해버리는 거죠. 거절해버리는 거죠. 반사 그러니까 보내버리는 거죠. 성령님께서 누구를 사랑해라 못해요. 소멸하는 겁니다. 성령님이 누구 전도해라 못해요. 성령님 소멸하는 겁니다. 순종해라 못해요. 소멸하는 겁니다. 성령님의 인도함 하나님 앞에 귀한 것을 드려라 못하겠습니다. 성령님의 어떤 인도하심이 있었을 때 그것을 거절해버리는 것을 그래서 성령의 소멸죄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 번째는 부정적인 차원에서 명령을 하면은 에베소서 4장 30절에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라. 성령의 근심은 언제 오냐면 바로 소멸을 하고 났을 때 바로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성령이 말하는데 못해요, 싫어요, 잘하겠습니다. 저 못해요. 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 방법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았어요. 그러고 나면 구원받은 사람은 바로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면 내 안에 있는 성령이 근심하기 시작해요. 괴로워하시고 어떤 죄를 짓지 말아야 했어요. 막 청소년은 미디에서 막 하는데 성령님이 그만 stop 멈춰 stop 딱 그랬어요. 그러면 예 아멘 그 뚜껑 딱 닫아야 되는데 슉 딱 봤어. 그러고 나면 구원받은 사람은 딱 그런 괴롭기 시작.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은 다른 마음이 되겠죠. 그런데 구원받고 성령이 있는 사람들이 그때부터 이 죄를 짓고 나면 성령을 소멸하고 나면 바로 마음에 근심이 생기겠어요. 자 우리가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성령의 의미는 이런 능력을 받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이런 성령의 능력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사도행전과 예배소서와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여섯 가지만 여러분에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자, 성령 충만의 비결 여러분 주보에다가 잘 받아 쓰시고 제발 그렇게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여러분의 패턴대로 패러다임대로 여러분의 습관대로 살지 마시고 주님께서 그때그때 말씀하실 때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삶에서 실천해 보세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걸 여러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멘.
제발 신앙에 지금까지 해왔던 습관에 신앙의 종교적 습관에 살지 마시고 진짜 그때그때마다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해서 사시길 부탁드립니다.
아멘.
자, 그러면 성령의 능력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도행전 5장 19절과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는 뭐라고 되냐면 너희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주님께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능력을 받을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은 뭐냐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찬양하는 거예요. 그냥 가요를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제일 먼저 일어나면은 뭐하냐 이렇게 딱 찬양을 틀어놓고 제일 하루를 제일 먼저 시작해 보십시오. 그래서 어떤 시편 기자는 뭐냐면은 나는 하루에 일곱 번 주를 찬양합니다. 그래서 저도 하루에 일곱 번씩 주님을 찬양하는 거의 하고 있어요. 너무 좋아, 너무 좋습니다. 이번에 뭐 영어 그 찬양 그 주님과 같이 그 찬양하느라고 막 한 몇십 번 들으니까. 꿈에서도 There is none like you, no 막 이게 막 들리는 것 같아. 그리고 뭐 이게 찬양을 하니까 근데 그 찬양 속에서 어떻게 했냐면은 진짜 하나님 제 마음에 어루만지심이 있는 것 제가 경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면 성령의 능력을 받을 수 있어요. 성경이 나와. 두 번째는 뭐냐 에베소서 5장 20절에 말하냐면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었어. 거기 성령 충만을 18절에 이야기를 했잖아요. 19절에서는 찬양하라고 성령 충만의 방법으로 20절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이래도 감사 범사에 감사를 했습니다. 이래도 감 감사합니다. 어, 부모님이 무슨 말인데 아시라고 하는데 감사합니다. 어, 바보도 감사하잖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뭐냐 유대인들이 제일 많이 보고 있다는 탈무드에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하고 절대 일을 같이 하지 마라 이렇게 말을 할 정도로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내가 별을 보고 감사했더니 하나님이 달을 주시고 달을 보고 감사했더니 하나님이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주고 감사했더니 하나님이 차분한 빛을 주셨다. 배국수 목사님 말씀입니다. 이게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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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생활을 하게 되면 성령의 능력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5장 21절, 에베소서 21절에 바로 성령 충만에서 바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해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면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습니다. 뭐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두 가지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하고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길 뿐만 아니라 미사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어떤 걸 두려워하냐면 이거예요. 이 두려워한다는 게 막 공포 그런 게 아니라 침전의식, 코람데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 내가 이 마음을 품었을 때, 내가 이 생각을 할 때, 내가 이런 것을 보고 있을 때, 내가 이런 행동을 할 때 우리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이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봅시오. 그럼 갑자기요. 컴퓨터 뚜껑이 닫아질 거예요. 핸드폰이 꺼질 거예요. 불편이 사라질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내 이 모습을 보고 어떻게 생각할까. 막 누구를 때리러 갔는데 주님이 나를 이 모습을 보고 어떻게 생각할까. 주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식을 안 하니까 우리가 함부로 사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요. 6장 17절 에베소서 6장 17절과 골로새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우리가 성령 충만한 능력을 받으면 말씀이 충만해야 된다고 했어요.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하면 말씀으로 우리가 아주 충만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 바로 성령의 능력. 왜냐하면 성령의 검은 무슨 검이라고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이라고 했잖아요.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올해 일동을 선정하기 위해서 우리 네 장씩 주고 위 표기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읽고 매일 큐티를 하고 성경을 또 연구하고 또 가족적이면 큐티도 하고 그다음에 암송도 하고 그다음에 공부도 하고 주의가 잘 듣고 이렇게 하면 말씀이 충만해지면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받습니다. 여러분 또 다섯 번째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으려면 사도행전 4장 31절과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려움을 직면했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막 죽인다니까는 두려워가지고 이들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다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뭡니까? 기도를 열심히 했더니 사도 바울도 감옥에서 열심히 기도를 했더니 성령의 능력이 충만해져가지고 뭐냐 이 감옥이 지진이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감당의 복음을 또 전하게 되는 이 성령의 능력이 어디서 오냐?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힘을 입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요일날 중보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중보 기도를 계속 올려주십시오. 그럼 우리 중보 기도자들이 계속 기도할 것입니다. 심지어 어디서인지 아세요? 3시부터 4시까지는 밴쿠버에서 김종근 집사와 박신영 집사가 그 자료를 그대로 보내면 글을 놓고 그대로 기도합니다. 자기도 거기서 기도하겠다고. 그래서 부부가요. 그때 그 시간에 기도합니다. 3시부터 4시까지. 그래서 수요일날 10시부터 4시까지 기도가 우리 중복으로 되어줍니다. 세계를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캐나다와 빅토리아에서, 그 다음에 우리 교회와 성도들 위해서, 그럼 여러분 개인들, 여러분 기도 능력을 받을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성령의 능력을 받으려면 어떠냐면 관계를 잘해야 됩니다. 관계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보면 땅에서 묶이면 하늘에서도 묶이고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린다고 했어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하고 인간관계가 너무 힘들어요. 남편이 너무 믿고 아내가 너무 미워요. 목회자가 믿습니다. 성도가 믿습니다. 그 다음에 자녀가 믿습니다. 부모가 믿습니다. 그럼 또 누군가를 미워요. 사장이 믿습니다. 직원이 믿습니다. 그래서 막 마음에 증오가 있어요. 누구를 미워하고 용서하지만 않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미워하고 용서하는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정작 괴롭고 병든 사람은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누군가에게 관계가 안 좋고 불편한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성령의 능력이 임재를 못해버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의 능력은 어떨 때 임하냐면은 하나님과 인간관계가 다 좋은 good relationship 이런 상태에서 성령의 능력을 임합니다. 누구를 엄청나게 저주하고 증오하는데 성령의 능력은 절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게 여러분 바로 성령의 능력을 받는 비결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정리를 합니다. 제가 성령의 능력도 말했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에 관한 주님의 명령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받으려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종합해보면 한마디로 봅니다.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살게 되면 우리 삶에 뭐가 일어납니까? 기적이 일어납니다.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삶을 살아가고 싶죠. 여러분 생에 놀라운 기적을 여러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아멘.